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저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큰 사랑 받은 대로 이 사랑을 흘려주고 나눠주며 넉넉히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삶이 경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갈부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창의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이 있을 줄 알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주여로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보낸 성도들이 파송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발휘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미가야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무산들 앞에서 나의 고소 내용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뭇 언덕들로 하여금 내 증언을 듣게 하여라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산들아 너희 견고한 땅의 터전들아 너희는 주께서 고발하신 내용을 잘 들어라. 이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셨으니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짐이라도 지워주어 너를 괴롭혔다는 말이냐? 어디 네게 대답해 보아라. 보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너희 몸값을 치르고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런 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너희는 기억해 보아라.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해치려고 어떤 악한 음모를 꾸몄었는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그 이후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행길에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는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의로운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오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수많은 기름을 바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맏아들을 바치고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이미 보여주셨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향해 외치시나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완전한 지혜다. 이제 너희는 주님의 매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너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 순종하여라. 보라, 악인의 집에는 부당하게 긁어모은 재물이 가득 쌓여 있고 엉터리 눈금을 가진 속이는 저울도 있다. 이처럼 너희가 엉터리 눈금을 가진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또한 남을 속이려고 너희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넣고 다니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다고 하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또 성읍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성읍 주민들은 온통 거짓말을 일삼고 있으니 그들의 혀는 오직 속이는 말만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매로 너희를 심히 쳐서 크게 상하게 하고 내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를 패망하게 하여 아주 처량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 네가 많이 먹을지라도 조금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텅 비어 허기가 질 것이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 안전하게 감출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할 것이며, 설령 약간 보존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까지 대적의 칼에 붙여 그들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그때 또 네가 씨를 뿌려도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고, 올리브 열매를 밟아 기름을 짜도 그것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내가 그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오므리의 악한 법도를 따랐고 아합 집의 사악한 행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매로 너희를 쳐서 너희 성읍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겠고 너희로 온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의 가장 유명한 5장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주어졌죠. 상당히 뚱딴지 같은 해법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선의 해법인데, 미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은요, 들었던 사람들은 좀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 개중에 정말 믿었던,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하늘과 땅이 큰 격차로 벌어져 있듯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엉망인데 주님은 아기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기를 주신다.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집트 다 큰 나라들이죠. 군대도 많고요. 힘도 세고요. 창과칼은 번쩍번쩍하고요. 근데요, 주님은 아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게 해법이라 하세요. 우린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최선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 내 뜻과 방법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떡덩이로 받게 하소서. 어떤 길로 그분 따르며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복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주님은 현재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검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세요. 그리고 증인으로 누구를 소환하시느냐? 6장 1절을 보세요. 미가에게 명령하시기를 뭇 산들, 뭇 언덕들 증인으로 소환해라. 내가 직접 고발 내용을 밝히겠다. 미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산들과 언덕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경험하고 있었겠죠. 그 산에서 산당을 세우고 그 언덕에서 자녀를 불살라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그 산들과 언덕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감사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332,565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거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림을 그려 보이듯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그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힘들지만 가셔야 돼요. 그때 내가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 주께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대충 회개하면요 대충 살게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허투루 주신 게 없다고요. 깊이 감사해야 돼. 나한테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 주의 영광을 위해 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유익을 누렸는지, 다른 사람은 얼마나 유익을 누렸을지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낱낱이 고발하시는 것은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하나 다 버리라고, 삶의 구석구석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발의 내용은요, 마치 탄원하는 부모와 같아요. 여러분 3, 4절 보세요. 주님이 그냥 한풀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근거를 대세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내게 혹시 잘못한 거 있느냐? 그래서 너 이렇게 사는 거냐? 내가 내게 짐이라도 지어주어 너를 괴롭혔다는 말이냐? 어디 내게 대답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엇나가고 나를 버리는 게 혹시 내가 짐을 지어줘서 그러니? 부담스럽겠니 내가? 결론은 뭡니까? 5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이라곤 의로운 일들밖에 없어. 너희가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어준 적이 없어. 주님의 고발 내용은 너희들 스스로 엇나간 거다.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건요,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엎드려진 성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라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제가 좀 착한 구석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인덕이 있어가지고 믿을 법 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린 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죠?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이거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벌레 같은 나도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들은 그 본능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충성돼요. 지할 일을 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한 거랑은 도망간 거밖에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없지만 우린 스스로 엇나간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를 드시는 게 출애굽이에요. 보라,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이끌어냈다.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너희 몸값을 치르고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런 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게 했다. 너희 건져주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귀의 종된 집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 용서를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 닮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체들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5절 또 보세요. 내 백성아 너희 기억해 봐라. 그때 모압왕 발락이 너희를 해치려고 어떤 악한 음모를 꾸몄었는지 또 부오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봐라. 그리고 그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행길에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은 팩트죠. 발락이 사주해가지고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저주하게 했지만 주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 아니냐? 또 너희들이 출애굽을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도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두 번이나 물이 갈라지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선과 의밖에 없다. 여러분, 혹여라도요, 하나님 섬기는 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뭐 알바를 하고 싶은데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의를 못 지킬 만큼 그렇게 바쁘게 알바를 시키는 데가 있다면요, 안 하는 게 옳아요. 그렇게 돈이 급해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과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물론 그 상황 딱한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정말 도움을 구하고 의지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면요, 주의를 지키면서 할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배 드리는 그한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가 지겨운 걸까요? 동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일인데 그 즐거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보다 더한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사는데 한번 좀 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피정이라고도 가잖아요. 우리도 뭔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뭐 내면을 찾아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돌다리 쌓듯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때 진짜. 제가 이제 주일에 선도들과 나누는데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바빴다고. 이해해요. 좋은 일이죠. 내 직업에 있어서 일이 많고 바쁜 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바빠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 비결을 찾아야 돼요. 차 안에 홀로 있을 때에든 잠을 줄여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내 커리어를 쌓아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건데 말이죠.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수천 마리 순양, 강 같은 기름, 자녀를 바치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자비교회 강단에서 헌금 작정시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돈 얘기 안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 못할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좋은 분이셨어요. 이건 교육자인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김 목사, 너 교회 부흥시켜서 큰 군중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 깜냥을 놔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오히려 나를 섬겨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사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 마음을 요구해요. 마음을 요구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큰 외제차와 기가 막힌 돈다발과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함께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하는 거. 8절 보세요. 미가에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후 가장 유명한 선구예요.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이미 보여주셨다. 주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율법이 나와있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 자체를 바꾸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이러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뒤에 나오는 주님의 고발은요, 참으로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저울추를 속여서 고객을 속입니다. 그래서 돈을 축적해요.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주민들은 온통 거짓말을 하고 다 속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남은 재산도 다 대적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필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고요. 이런 마음 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14절 보시겠어요? 그때 네가 많이 먹을지라도 조금도 배부르지 못하고 공허한 거죠. 공허하여 갈 길 몰라하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공의를 행하셨죠. 겸손히 인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삶의 왕좌를 맡긴 자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사는 소박한 삶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보세요. 실오라기 하나 없어요. 옷 한 자락 없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온 우주의 왕, 피 흘리시는 왕을 보세요. 이런 어불성설이 있어요. 이런 모순과 역설과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겸손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썩어버렸기 때문에. 마음 떠난 죄인을 위해 주님은요, 호통을 치시지 않고 죽으세요. 아기로 오신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인데 죽으세요. 매를 맞고 피를 흘려가며 고통스럽게 죽으세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 대신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신다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 대신 죽으세요. 이렇게 마음 없이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러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무거운 거다, 고달픈 거다, 이렇게 핑계대는 우리를 위해 죽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행하지도 못하고 행할 마음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행하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그리하면 이 마음 줄 것이다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며 돌다리를 타는 심정으로 주께 예배하며 과거에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앞으로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 여성 사역자들, 특별히 결혼한 여성 사역자들은 종종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바쁜 목회 사역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교육의 상대적 소홀로 인해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과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쿠바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증오하고 핍박하는 공산당 박해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와 쿠바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